예, 오늘은 성경 말씀 사무엘하 2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14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선교의 동향에 대해서 여러분 영상을 보셨습니다만은 여러분 너무너무 놀랍죠?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아무도 이런 큰일을 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정말 열린 문을 두셨다는 그 말씀처럼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셔서 아프리카 4개국 방문뿐만 아니라 또 지난주에 우리가 CLF 컨퍼런스를 하는 일들 또 기자회견을 하는 일들 여러분 기자회견을 하면서 CLF 목회자 및 기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서울 드케이 호텔에서 가졌는데 목사님 메시지가 기조 연설이죠. 마치고 난 다음에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 뭐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기자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박무사님께서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한국 기독교 후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냐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이었습니다. 항상 그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과연 목사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 이제 그게 이제 궁금한데 늘 목사님이 대답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자주자주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목사님이 저 기자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실까 하고 이제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한국이 왜 한국 기독교가 왜 후진국이냐면은 한국 장로교 안에 교단이 200개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장이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술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언론들이 와 있고 기자분들이 이제 앞자리에 앉아 있고 이제 또 뒤쪽에는 목회자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앉아 있는데 그 좌석이 한 500석 되는 좌석인데 뛰어 앉아도 이제 한 500석 되는 그런 좌석이고 또 뒤에도 좀 서 계신 분도 있고 들어오지 못해서 밖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 기자들 쪽에서 더 웅성하는 게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죠. 장로교 안에 교단이 200개나 된다는 그 이야기. 목회자들은 다 알죠. 그게 바로 기독교 후진국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다. 왜냐하면 같은 교단 안에서도 하나가 안 된다. 여러분 그러면 뭐 장로교단 안에 200개 교단이 있으면 뭐 다른 교단은 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그 말씀 하나가 모든 걸 다 설명해 주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근데 해외에 가면 그렇지 않다. 그 여러분 정말 미국을 가나 또 아프리카를 가나 남미를 가나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도 우리가 영상을 봐서 미국의 변화된 목회자들의 어떤 그 간증이나 또 미국 언론에 인터뷰하면서 앵커들의 어떤 그 반응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분들은 어느 교단이냐 교파냐 안 따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이 진리면 말씀 앞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한국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제 그게 어쨌든 기독교 후진국임을 나타내는 부분이었는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CLF를 중심으로 전 세계 교단이 교단을 넘어서 교파를 넘어서 교리를 넘어서 이제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있는데 너무너무 놀랍고 또 복된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번 아프리카 전도 여행에 4개국 방문했던 영상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뭐 수천 명씩 모여서 행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고 케냐 모이실레 체육관에서 또 가나 국립극장에서 코트디바르 국립극장에서 여러 장소에서 큰 행사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광경을 봤습니다. 근데 이번 목사님 아프리카 4개국 방문의 영상에 나오지 않지만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은 뭐 행사 차원이나 행사 규모 차원이 아니라 마음의 길을 놓고 봤을 때 아주 중요한 그 마음의 길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아프리카 4개국 방문도 어떻게 만들어진 일이냐면은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방문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방문사님께서 우리가 이스라엘 간 김에 이스라엘하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아프리카 대륙이 나옵니다. 이 시간대를 보면은 시차가 몇 시간 시차가 나느냐에 따라서 이 아래 위로는 비슷한 그런 위도상의 위치에 있는데 야, 거기까지 갔는데 우리가 아프리카를 좀 방문하면 좋겠다.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죠. 에티오피아의 구스네시가 예루살렘에 병거를 타고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위로 에티오피아에서 에티오피아 북쪽에서는 또 이 이스라엘 쪽으로 가는 게 그다지 멀지 않는. 물론 마차를 타고 가기는 굉장히 먼 거리지만은 요즘은 비행기로 가니까 그다지 멀지 않는 거리인데 야, 거기까지 갔다 우리가 그냥 오지 말고 아프리카를 좀 방문하면 좋겠다고 목사님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일정이 잡혀진 거예요. 원래는 이제 없는 일정이었죠. 그래서 4개국 방문을 하는 일정을 잡을 때도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나라들이 서부 아프리카입니다. 동부 아프리카는 또 한참 밑으로 비행기를 타고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거리가 멀고 그래서 방문사님께 그러면 서부 아프리카를 위주로 해서 방문 계획을 잡을까요? 하니까 목사님께서 아니 케냐도 방문해야지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일정이 이제 그렇게 잡혀졌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일정이나 그다음 목사님이 일정을 잡으시는데 이 동부 아프리카를 갔다 온다든지 케냐나 또 그다음 탄자니아나 우간다 이건 동부 아프리카에 속하고 가나나 토고나 베냉이나 코트디바르나 이게 서부 아프리카에 속하는데 동부 아프리카만을 갔다 오면은 비행기 노선이 편하고 또 서부 아프리카만 갔다 와도 비행기 노선이 편한데 이 동서부를 같이 움직이려면은 비행기 노선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비행기 노선이 에티오피아를 거쳐서 케냐를 갔다가 케냐에서 가나로 가서 코트디바르 그다음 토고 일정을 마치고 프랑스를 가서 프랑스에서 이제 한국을 넘어와야 되는 이런 스케줄이 나오는 거죠. 그 굉장히 이제 교통편이 불편한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대기 시간도 긴데, 근데 그 대기 시간, 긴 시간을 목사님이 또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에티오피아를 경유할 때, 에티오피아의 귀빈들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일이 만들어진 게, 에티오피아의 몇몇 장관님들을 공항 그 대기실에서, VIP 대기실에서 만나서, 그 만나는 시간을 가졌고, 또 돌아오는 길에는 프랑스를 거쳐서 돌아오는데, 프랑스에 야이보니 전 대통령께서, 베냉 대통령께서 머물고 계시는데, 이제 그 면담을 또 주선해서 프랑스에서는 야이보니 대통령을 만나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에티오피아의 어떤 소식이나 또 프랑스에서 야이보니 대통령을 만난 소식은 아프리카 4개국 방문의 뉴스에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목사님의 어떤 마음의 길을 보면은 목사님이 끊임없이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계획이 없는 일이죠. 아프리카 4개국 방문은 각 선교사님들에게 연락을 해서 일정을 만들고, 그 다음 뭐 귀빈들과의 어떤 면담이나 또 여러 방송국과 인터뷰나 이런 일들을, 대규모 또 집회나 이런 일들을 만들지만은, 에티오피아나 프랑스에서 하신 목사님 일은 목사님이 만들어서 그 일을 하신 거죠. 사실 4개국 방문하는 일만 해도 큰데, 목사님이 없는 일을 만들어서 또 새로운 일을 만들어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어떤 삶은, 이런 삶은 목사님의 인생 속에서, 목사님의 삶 속에서 이 삶을 끊임없이 이런 삶을 살아오셨는데, 이 삶을 배운 사역자들이 있고 배우지 못한 사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주어진 일을 시키니까, 또 주어졌으니까 일을 하는 것하고, 없는 일을 새롭게 만들어서 새로운 일들을 해나갈 줄 아는 이 삶을 배운 것과는 이제 천지차이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그 부분에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어요. 그냥 4개국 방문했으니까 케냐에서 모의 체육관에서 큰 집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한 일들, 몇천 명이 모였다는 일들, 가나에서, 코트디바르에서, 토고에서 막 이런 장면들, 큰 굵직굵직한 뉴스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길입니다.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는데, 저는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을 복되게 한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은, 다윗이 인생이 복되었던 것은 이 두 가지 부분을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복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이제 첫 번째, 다윗이 배운 게 뭐냐면은, 어려움이나 부담이나 이 문제를 극복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인생을 굉장히 복되게 만들어줬습니다. 두 번째 극복한 건 뭐냐? 그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남겨놓고 오늘 시간이 되면은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시간이 안 되면 저녁에 할지 아니면은 언제 할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오늘 어쨌든 첫 번째, 다윗의 삶 속에 다윗이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이 마음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항상 반대되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비교해서 이 마음의 세계를 보여주면은 이 마음의 세계 너무 분명하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등장시켜서 두 사람의 마음의 세계가 다른 어느 것이 복되고 또 어떤 마음의 세계가 저주인지 어느 것이 복인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술 맡은 가람장과 뜻굽는 가람장을 통해 보여주는 것처럼 이 다윗의 이제 이런 마음의 세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과 다윗이라는 이 두 인물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자 사울은 어떤 인물이냐 여러분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이나 더하다고 표현이 되는 굉장히 준수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는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남보다 특출나고 뛰어나고 뭔가 잘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은 남들보다 뛰어나고 잘나고 특출난 어떤 그런 재능이나 재주나 이 지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남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이제 왕으로 세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남보다 뛰어나고 잘나서 세워진 왕이 있고 그건 사울왕이고 그 다음 다윗 왕이 있는데 누가 더 복된 삶이 되느냐 사울은 오히려 왕이 되었기 때문에 불행해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오히려 세워졌기 때문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세상에는 그렇습니다. 세상에도 보면 출세했기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는 남들보다 뛰어난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은 다윗의 인생을 복되게 한 것은 남들보다 뛰어난 것을 가졌기 때문에 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사울 왕이 남들보다 더 뛰어났는데 그래서 왕은 될 수 있었지만은 그것이 사울을 복되게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더 불행해졌고 오히려 버림을 받으면서 그 인생이 더 망한 인생이 되고 더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에게 있는 남들보다 뛰어난 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고 여러분을 복되게 만들어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야,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데 예, 여러분 다윗이 남들보다 뛰어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었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하면서 배운 그 두 가지가 다윗의 인생을 훨씬 더 복되게 만들어주는 걸 보면 야 나도 이 신앙 안에서 제대로 배운다면은 내 인생이 정말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주님 안에 오면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뛰어난 것이 없고 잘난 게 없어도 주님 안에서 이 신앙 안에서 다윗이 배운 그 두 가지를 배운다면은 여러분 인생은 누구보다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인생을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 자 목사님이 삶을 살아온 삶을 보면은 그냥 편한 삶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일들을 하면서 불가능하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면은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두들겨보고 찾아보고 끊임없이 부담을 넘고 도전하고 한계를 넘는 삶을 살아오시는데 자 없던 일들을 에티오피아에서 경유하면서 장관들과의 미팅은 계획이 없는 일이지만은 목사님이 연락을 하셔서 내가 에티오피아에 경유하는 동안에 몇몇 그 에티오피아에 마음을 열고 있는 장관님들 또 VIP들이 많은데 내가 그분들 면담하고 싶다. 근데 프랑스 파리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해외여행을 다녀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라를 방문하는데 짧게 방문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 방문해서 각 나라에 들어가 입국을 하면은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됩니다. 입국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코로나 병균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출국을 하려면은 역시 또 코로나 검사해서 음성 판정을 받은 그 결과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짧게 방문할 경우에는 입국했다가 출국을 할 때 그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은 출국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짧게 방문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이런 애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국하기 위해서, 물론 입국할 때는 입국장에서 바로 코로나 검사를 합니다만은 출국하기 위해서 우리가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또 각 나라마다 출장을 와서 검사를 해주는 이제 그런 제도가 있어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은혜를 입은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출국을 위해서 바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각 나라를 방문하는 이 규정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출국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나라를 가느냐, 어느 항공사를 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더라고요. 옛날에는 한 2시간 전에 비행기 타러 한 2시간 전에 나가면 충분했는데 요즘은 한 3시간 전에 나가야 되는 게 경유하는 나라에 따라 또 달라져요. 저희들이 갈 때는 아랍에미레이트를 타고 갔었는데 아랍에미레이트를 타고 가는데 이 항공사에서는 아랍에미리트를 경유해야 되니까 뭘 받아야 되냐면은 그 항공사에서 이야기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에 회원 가입을 해서 그 다음 또 코로나 검사한 예방접종한 것 그 다음에 가지고 그 파일을 올려가지고 QR코드를 받아서 그걸 여행사의 카운터에 제출을 해야 티켓팅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항공사 같으면 이렇게 설명서라도 하나 해가지고 어떤 사이트인지 적어주고 막 이래가지고 딱 줘가지고 여기 이렇게가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래 할 텐데 외국 항공사니까 그냥 뭐 사이트 하나 이름 하나 불러주면서 거기서 회원가입에 QR코드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하번이라는 데 들어가서 QR코드를 받아오라 이렇게 말만 하는 거예요. 또 처음에는 또 잘못 알아들어가죠. 글로벌 헤븐인 줄 알고 아무리 들어가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서 카운터가 또 묻고 왜냐하면 카운터에 딴 사람들 줄 서 있는데 가서 묻고 너무너무 복잡고 머리 아픈 거예요. 그 사이트는 또 다 영어로 돼 있지. 하다가 이제 막 하나 묻고 가서 하나 하고 하는데 한 단계 진행은 되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이럴 때 자식 둔 걸 이용을 해야죠. 보면은 제 딸한테 보내줘가지고 야 이걸 뭘 가입해서 QR코드를 받으라고 하는데 이것 좀 해봐라고 보내주니까 우리는 거기 앉아서 우리하고 스태프들하고 해가 막 하나 묻고 한 사람 가서 하나 묻고 한 단계 지나고 또 그 다음 딴 사람 똑같은 사람 계속 가면 그러니까 또 딴 사람 가서 여기까지 했는데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또 하나 물어 하고 한 시간 정도 걸리는데 제 딸한테 보내줬더니 10분 만에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이 공항에서 이제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가. 그래서 미리 공항에 나가라는 이유가 이 항공사 따라 다르고 방문하는 나라 따라 다르고 경유하는 나라다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방목사님도 아시죠? 해외여행을 하면은. 근데 굳이 그런데도 또 프랑스에 경유하는 동안은 프랑스에서 나가서 그냥 원래 트랜짓을 한다고 해서 공항 안에서 경유를 할 경우에는 뭐 그런 절차를 안 거칩니다, 보면은. 근데 나갔다 오면은 이게 다시 코로나 검사를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72시간 전에 코로나 검사를 유효하기도 하는 나라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데 저희도 두바이에 갔다가 두바이에서 경유시간이 길어서 나갔다 오려고 했는데 두바이에서 나가면은 두바이는 72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이라서 우리가 코로나 검사를 하고 온 그게 이제 유효한 기간이 지나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못 나갔는데 이제 그런 이제 애로 상황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니 그러면 뭐 공항 그런 라운지에서 있다가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 하고 편한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가신 길을 보면은 늘 부담을 넘고 어려움을 넘고 새로운 일을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목사님이 4개국을 방문해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성과들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의 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일들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일들이 펼쳐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울은 이런 삶을 살질 못했습니다. 사울은 좀 부담스럽고 어려우면 사울의 삶의 대표적인 어떤 그 모습이 뭐냐면은 사울이 석류나무 아래 머물러 있었고 요나단은 자기 병기든 자와 함께 블레셋 군대 앞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울의 마음의 길은 그런 거예요. 사울의 마음의 길은 어려움이나 부담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질 못한 거예요. 그걸 넘는 삶을 배우질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잘나와야 소용없습니다. 사울처럼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부족해도 이런 마음의 길을 배운다면은 어려움을 넘는 법을 배우고 부담을 넘는 법을 배운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위치에 가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일들을 만드는 법을 배우면은 여러분 그게 내 삶을 또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를 몰라요. 이번에 조르비 장관님이 오셔서 기자회견 및 기독교 주자 연합 우리가 모임을 가질 때 축하 메시지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장관님이 오셔서 기자회견장에 오셔서 직접 또 메시지를 전해주니까 좀 우리의 어떤 그 품격을 높여준다고 할까요? 장관님이 오셔서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 또 이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언론들에게도 굉장히 큰 어필이 되는 거죠. 장관님이 오셔서 장관님이 출국하는 마지막 날 목사님과의 이제 점심 식사 약속이 잡혀 있었는데 그날 같이 식탁에 앉아서 조르 장관님과 이야기를 좀 하면서 새로운 일을 또 하나 이렇게 만들게 되어졌는데 2019년도 3월 달에 제가 코트디바르 갔을 때 코트디바르의 그 조르비 장관님 부처의 차관과 모든 국장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하는 그 행사장에 가서 제가 마인드 강연을 한 시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기억에 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은 이분들이 마지막 시간을 저한테 배정을 해줬어요. 자기들 행사 끝나는 숙식을 하면서 뭐 몇 방 며칠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숙식을 하면서 하는 그런 워크숍이었는데 마지막 시간에 저 시간을 배정해 줬는데 이 항상 그렇잖아요. 그들이 이제 그 호텔에서 해변에 있는 호텔에서 워크숍을 했는데 이 호텔에 입실 시간이 있고 퇴실 시간이 있잖아요. 보면은 점심 전에 보통 다 퇴실을 하죠. 그래야 정리하고 청소 다시 이제 또 대실을 이제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마지막 시간에 하는데 이분들이 마인드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좋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퇴실을 해야 되는데 차관님이 강연은 더 듣고 싶고 이 퇴실을 하고 짐을 빼고 점심을 먹기로 돼 있는데 그 시간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국장들 몇몇 사람한테 가서 방 빼는 그냥 신용만 몇 명 가서 신용만 하고 우리 이 강연 더 듣자고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인상에 남았는데 그때 사진이나 그 행사가 있어서 장관님한테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2019년도에 그때 제가 바삼이라는 도시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호텔에서 우리가 행사를 했을 때 굉장히 좋았고 또 장관님이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굉장히 행사를 은혜롭게 치렀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장관님이 12월 달에 또 자기 그 부처에서 워크숍을 할 예정인데 그때 초청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청해 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대답을 했는데 여러 일을 새로운 일을 만들려고 보면은 이 만드는 법을 배우면 그냥 목사님과의 뭐 점심 자리니까 같이 앉아서 점심 먹고 목사님하고 장관님 이야기로 마지막 이제 가시는 일정이니까 뭐 그냥 식사 대접하고 가시는 일정 인사하는 그런 시간이죠. 근데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일을 만드는 법을 배우면은 많은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 제가 때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목사님과 사교국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만은 일을 만들려면 일이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케냐에서 사파리 파크 호텔에서 기자들 및 VIP들 리셉션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또 늘 배운 게 뭐냐면은 리셉션을 할 때 한 테이블에 가서 거기 앉은 VIP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일을 만드는 부분들을 배웠었는데 제가 간 테이블에 가니까 거기에 뭐 공무원 부패 방지 위원회 그 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그다음 대통령 경호실에 이제 비서실장 밑에서 어시스트 하는 그 또 분이 책임자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마인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마인드 교육과 그 다음 마인드 이 훈련이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 이분이 자기 명함을 주면서 이쪽으로 네, 메일을 이제 저도 명함을 드렸는데 메일을 메일로 좀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자고 했는데 그쪽에서 마인드 강연 요청이 들어오고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나를 방문, 가나도 마찬가지고, 코트디바르도 마찬가지고, 토고도 마찬가지고, 가는 나라마다 일을 만들면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데,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일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어진 일들을 하는 것하고, 뭐 사역자니까 그냥 주어진 사역을 그냥 하는 것하고 새로운 일을 만들어서 또 끊임없이 일들을 펼쳐가는 것하고는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을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 박 목사님께서 해외 한번 다녀오시면 여러분들 왜 여기 있습니까? 다 해외 한 번씩 가십시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는데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진취적으로 일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새로운 일을 만들어서 일하지 않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시겠나. 사역자 모임에 자주 이제 박 목사님께서 사역자들 책망을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 뭐 은혜 입은 것이 있고 하나님 일한 것이 있어서 간증한다고 했는데 목사님은 또 다 아니라고 거절하면서 책망하시네. 그 이유를 몰랐거든요. 그냥 주어진 일을 하고 그냥 개인 사역하고 앉아 있을 때는 몰랐지만은 일을 만들어서 해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문제는 이 부담을 넘고 어려움을 넘어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이 삶을 배우지 못하니까 그냥 앉아있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건 사역자에게만 국한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복되게 되려면은 다윗이 첫 번째 극복한 것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담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죠. 그냥 어렵다고 물러나고 부담스럽다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제 박 목사님께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이보니 대통령을 한국에 모셔오는, 한국으로 초청하는 일입니다. 근데 야이보니 대통령을 한국에 초청하려고 하는, 이제 프랑스에서 만났을 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초청해 오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국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격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은 2주간 격리를 해야 되는데 격리 면제를 받으려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외교 목적으로 오면은 격리 해제가 되지만, 격리 면제가 되지만은 그냥 개인적인 사적인 방문이면은 2주간 격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직 대통령을 한국에 모시면서 2주 격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외교 목적으로 방문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아유, 그러면 안 되겠네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는지 간에 목사님은 그 일을 만들어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일 안 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겠죠, 보면. 그러면 이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어제 총동문회가 있었는데, 어제 총동문회에 경북대 대학교의 총장님께서 축하 메시지를 해주셨습니다. 대구의 김진성 목사님에게 총장님, 그래도 국립대고 경북대면은 그 지역에서 좋은 대학인데 어떻게 총장님이 우리에게 저렇게 축하 메시지를 해주셨냐고 하니까, 대구에 또 친분이 있는 잘 아는 분이 우리 IYP도 소개했고, 이제 소개를 IYF에 대해서 이분도 굉장히 마음을 열고 축하 메시지를 해준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이보니 대통령을 초청하기 위해서 이제 학술회의에도, 이게 학술회의차 올 때도 이게 격리 면제가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몇몇 그런 길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초청을, 국회의원이 일을 주최하고 국립대에서 또 뭐 학술회의를 하고 뭐 이런 방법을 좀 하면은 초청할 수 있는, 격리 면제할 수 있는 길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그 삶의 방향이 그냥 대통령을 초청하는데 어떻게 격리 면제를 하는, 이게 아니라 안 된다고 하니까, 어렵다고 하니까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는지 간에 이제 길을 찾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넘는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넘기를 싫어하고 부담 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안 될 이유가 있으면 그 안 될 이유를 덥석 잡는 거예요. 얼른 잡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려고 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하고는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냥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길이, 그런 마음의 길은 일을 해보면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하기를 싫어하고 부담스러운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안 될 이유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안 되는데,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넘어서 어떻게 극복하고 그 일을 해나갈 거냐, 만들어 볼 거냐.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저는 제 머릿속에 이제 구상하고 있는 일들이, 이 아프리카 나라들을 방문은 해야 되겠고, 마인드 강연을 한번 하고 오는 것은, 이제 마인드 교육을 처음에는 소개하기 위해서 각 나라를 방문했지만은 이제는 웬만큼 나라들이 이제 마인드 교육을 알고 있는데 좀 어떻게 생산적인 일들을 할까, 그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한번 마인드 강연해 주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어떻게 좀 생산적인 일들을 만들어서 할까, 어떻게 만들어 갈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마인드 교육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가장 오랜 세월 동안 마인드 교육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 각 부처의 국장들 교육이었습니다. 국장은 정권이 바뀌어도 안 바뀌고 정년 퇴직할 때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국장들에게 마인드 교육을 해놓으면 이게 10년, 20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는 각 부처의 국장들 마인드 교육을 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 그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생산적인 일들을 하려면은 또 어떻게 일들을 풀어갈까, 그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목사님이 한번 방문하시고 나면은 대통령을 만나고 부통령을 만나고 뭐 총리를 만나고 나면 일하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뭐 한참 지나서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목사님 방문했을 때 바로 이어서 또 감으로 인해서 그 효과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넘는 것, 극복하는 법을 배우질 못하고 이 부담을 넘는 법을 배우질 못한 사람은 뭔가 조금이라도 어렵고 안 될 이유가 있으면은 그걸 잡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은, 그런 삶의 방식은 삶이 늘 피곤해지고 어려워지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람 잘 날이 없냐, 이런 피곤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고 부담을 넘어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가는 법을 배우면 여러분, 인생은 늘 신선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늘 새로운 기대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이렇게 일을 하면 또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어떻게 일들이 만들어질까, 그러면 인생은 늘 신선하고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늘 식은 밥을 먹는 것하고 늘 새로운 밥을 먹는 것하고, 커피를 마셔도 신선한 커피를 먹는 것하고 오래된 커피를 먹는 것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나거든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인심이 후하게 되어 있습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커피에 인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커피를 빨리 다 먹어야 새로운 커피가 오니까. 그 제 아내가 오늘 아침에 아이고 이 커피가 맛있다고 이래 한다면서 커피를 이따만한 봉다리에 커피를 보여줘. 이 커피가 맛있대 하면, 여보 다음에는 이렇게 큰 봉다리 말고 작은 봉다리 여러 개로 가져오라고 해라. 왠지 압니까? 커피를 딱 개봉해가지고 이 커피 원두든 가루든 산소와 접하게 되어지면, 산화가 되면서 이 맛이 변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커피점에 가서 커피를 먹으면은, 거기는 여러 사람이 늘 새로운 커피를 넣기 때문에, 신선한 커피를 마시기 때문에 이 커피점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서 그런 신선한 커피를 늘 먹을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인생도 늘 신선하고 새로운 일을 접하는 것하고 똑같은 인생이 반복되는 거 어느 게 재밌겠습니까? 보면은 사람들이 가난할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지만은, 어느 정도 살게 되면은 그 삶이 무미건조해지는 거예요. 한국이 자살률이 높은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데 삶에 뭔가 새로운 일은 없는 거죠. 늘 반복되는 일상. 그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똑같은 삶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무슨 이제 월요일 되면은 한 주 보내 월요일 날 무슨 어떤 이제 월요일 날 출근해서 어떤 삶을 살게 될 거고, 점심 때 뭘 할 거고, 퇴근해서 뭘 할, 이 삶이 안 봐도 다음 주 삶이 똑같은 삶이 반복되니까 사람들은 삶에 지치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뭐 삶이 뭘 새로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인생을, 삶을 개척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부담이라는 것을 극복하지 못할 때,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지 못할 때 삶은 무미건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담을 극복하는 배우면은 삶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가는 곳마다 일이 너무 많이, 새로운 일이 너무 많이 펼쳐지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탈이지, 끊임없이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이 아니고, 제가 또 담당하는 나라들이 있으니까 인도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뭐 또 중국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각 나라마다 거기서 또 새로운 일들을 또 만들어갈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새로운 일들을 해보면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남들보다 뛰어났지만은 사울에게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넘고 부담을 넘고 새로운 일들을 해나가고 이런 삶을 살질 못했고 사울의 삶은 그냥 자기 하나 지키기 바쁘고 자기 하나 세우기 바쁜 거예요. 다윗의 삶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가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인생에도 세상에서 배운 것은 여러분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뛰어난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을 만들어줬을 겁니다. 세상에 충실했다면 그러나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음만 높여놨지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뛰어난 건 없지만은 여러분 다윗이 신앙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군인이 아니었지만은 전쟁에 나가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갔지만은 골리앗을 보면서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하는데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치는 일이나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면서 블레셋 군대가 와서 거일라 거민들의 타작마당을 탈취해 갔다고 할 때 다윗이 왕이 아닌데 굳이 가서 블레셋과 싸울 이유가 없지만은 백성들도 다 반대하는데도 다윗은 가서 거일라 거민을 타작마당을 탈취해 간 블레셋 군대를 치고 거일라 거민을 구원하는 일들을 합니다. 다윗의 삶 속에 끊임없이 부담을 넘고 어려움을 넘는데 그걸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삶 하나를 배웠을 때 다윗의 인생을 너무 복되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 다윗이 두 번째 극복한 부분들 궁금하죠? 무엇이 또 다윗의 인생을 복되게 했을까? 제가 왜 이야기를 해주는 줄 압니까? 왜 이야기를 해주냐면은 그럼 마치고 돌아가면은 그 한 가지 뭔지 궁금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들을 때는 궁금, 그게 뭐지 했다가 집에 돌아가면은 그걸 계속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정보의 홍수 시대라 가지고 뭘 궁금해했는지도 또 잊어버려요 자신이. 그래서 해줘야 돼요 보면은. 원래부터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보면. 자, 첫 번째 다윗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다윗이 행복해졌다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이 무엇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느냐. 또 한 가지 극복하는 법을 배워서 그것이 다윗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줬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윗이 자신의 어떤 실수나 허물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 우리 삶 속에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면 진취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새로운 일을 만들고 도전하고 한계를 넘고 이제 여기서 오는 행복이 있는데 이것만 극복하는 법을 배우면은 잘 달려가다가 자기가 실수를 했거나 허물이 드러났을 때 이제 그걸 또 극복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은 한때 잘 달려가다가 그냥 허물을 인하여서 실수를 인하여서 그냥 또 맥없이 다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다윗이 이 실수와 허물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을 본문을 택한 것이 사무엘하 24장을 택했는데 저는 이제 성경 본문을 방송실에서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늘 고민이 되는 거예요. 본문을 어디를 택할까? 여기를 택하면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나? 아니면은 이쪽 이 성경을 택하면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게 돼. 그래서 늘 고민이 돼가지고 성경 본문을 어디를 택할까 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알려달라고 하면은 고민이 돼가지고 빨리 안 알려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알려줬다가 다시 또 본문을 바꿀 때도 있습니다. 오늘도 이 사무엘하 24장을 본문을 택할까 아니면은 사무엘하 12장을 본문을 택할까 고민을 하다가 에이 그냥 24장 이야기를 본문을 읽고 12장도 이야기해도 되고 12장을 이야기를 해놓고 본문을 이야기해놓고 24장을 이야기도 되고 그래서 그냥 오늘 사무엘하 24장을 택했는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다윗의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난 다음에 다윗의 마음이 흘러가는 그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사무엘하 24장과 12장 둘 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다윗이 흘러가는 그 마음의 방향을 알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이 실수와 허물을 통해서 다윗이 흘러가는 마음의 방향을 사실은 오늘 이제 세 부분을 놓고 성경 본문을 세 가지를 놓고 어디를 읽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또 한 부분은 사무엘 상을 놓고 사무엘 상 30장을 읽을까 하다가 사무엘하 30장은 이제 시글락이 불타는 일이죠. 시글락을 불타는 본문은 많이 읽어가지고 또 그 다음 사무엘 상 30장은 시글락이 불타는 사건이니까 이 부분은 또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 다음 사무엘하 12장은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밥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선지자 나단이 책망한 부분이니까 또 이건 또 다 아는 내용이고 24장 내용을 이야기를 할까 하여튼 이렇게 본문을 놓고 고민하다가 24장을 읽었는데 공통적인 것은 시글락이 불탔을 때는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유다 땅에 있으라고 했는데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들어갔다가 시글락에 들어가서 시글락이 불타고 대소요인들이 다 사로잡혀 가고 어려움을 당한 일입니다. 보면은 자 사무엘하 12장은 11장에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이 출전을 안 하고 있다가 우리아의 바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선지자 나단이 책망했을 때 다윗의 어떤 그 마음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무엘하 24장은 오늘 본문이 24장을 읽었는데 24장은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 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중에 하나를 택해라 해가지고 다윗이 그 중에 하나를 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제 공통적인 것이 다윗의 실수와 허물이 드러났을 때 중요한 이제 그걸 극복하는 이 이제 법을 터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런 서커스단이 공연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높은 고공에서 줄타기를 한다든지 그네타기를 한다든지 할 때 밑에 안전장치를 설치해놓고 그물을 설치해놓고 공연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걸 봤죠, 그죠? 그럼 혹시 하다가 막 그 뭐 외줄 타기를 하거나 아니면 특히 뭐 그네 타기를 하다가 그네에서 이쪽에서 이쪽 오는데 손을 놓고 점프를 해가지고 반대편에서 오는 그네를 잡고 이럴 때 손을 놓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떨어져 죽어요? 아니면은 괜찮아요? 괜찮죠? 왜? 밑에 안전 그물이 쳐져 있기 때문에. 자,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믿음으로 달려나가고 새로운 일을 하고 부담을 넘고 한계를 넘는 이 삶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인생 가운데 다윗이 큰 실수를 할 때도 있고 허물이 드러날 때도 있는데 이제 그때 다윗의 삶을 지켜주는 안전장치와 같은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이제
부담을 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은 이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진취적으로 앞으로 달려가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그 마음의 세계고, 그 다음 두 번째 실수나 허물을 극복한다는 것은 어떤 차원이냐면은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영적인 세계에 와서 또 어려움을 넘고 부담을 넘고 한계를 넘고 새로운 일들을 해보면 일이 되어져요. 만들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도 있고 역사도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면 또 상대적으로 사람은 마음이 또 높아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무서운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마음 하나 높아지는 거예요. 성경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교만한 마음을 제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은 이 교만한 마음을 제하기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 실수와 허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나 그만한 마음을 제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실수나 허물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은 뭐 실수 좀 해도 괜찮아, 뭐 허물 좀 있으면 어때, 이런 극복이 아니라 다윗이 뭘 깨닫냐면은 이런 실수와 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있는 망하는 마음을 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실수와 허물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교만한 마음이나 그만한 마음을 제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실수와 허물을 통해서 이게 막 부끄러움이 되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것 같은 그 때문에 자기를 가리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낮추는 것이 이 실수와 허물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작년에 모임 때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에게 항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을 치러 온 갈대아인에게 항복해라. 항복하면 이 성이 불타지도 아니하고 당신과 당신 가족들,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지도 않을 거고 항복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항복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항복하면은 갈대아인들에게 먼저 항복한 유다인들에게 나를 붙이고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면서 이 시드기야를 보면은 다윗의 마음과 다른 게 뭐냐면은 이 실수나 허물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 여러분이 실수나 허물은 이건 여러분이 뭘 잘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보다 또 더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자, 다윗이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실수, 첫 번째 실수와 허물을 큰 몇몇 가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본문으로 이야기하려고 했던 세 가지를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을 보면은 다윗이 이거 시글락에
오므로 인하여서 시글락이 불타고 대소인 다 사로잡혀 갔는데 백성들은 이건 다윗 때문이다. 다윗이 이 시글락으로 오작해서 왔는데 일이 이렇게 됐다면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지만은 이때 다윗의 마음은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는데 이때 다윗의 마음을 보면은 하나님 외에 기대둘 것이 없는 그 마음의 상태에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고 내가 쫓아가면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차지를 했는데 이때 다윗의 마음을 보면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그 마음과 이제 말씀의 판단만 믿는 굉장히 복된 위치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교만한 사람은 절대 이런 마음의 위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가 왜 망했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항복하라고 했는데 조롱당할까 싶다고 해서 항복하지 않을 뿐더러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이 당신을 유다인의 손에 붙이지 않을 겁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종의 판단보다도 자기 판단을 더 믿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만한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 다윗의 마음을 보면 오직 말씀의 판단만 믿는 거예요. 이 마음은 마음이 높은 사람은 절대로 이런 마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마음에 다윗이 실수와 허물을 통해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 마음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데 그 다음 사무엘하 12장을 또 한번 찾아봅시다. 7절 사무엘하 12장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네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네가 칼로 헷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자, 다윗이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다윗의 마음의 반응을 보면은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들이 정녕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선지자 나단의 말을 무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는 방법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면서 다윗을 어떻게 보면 참 무한하게 만드는 그런 책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반응을 보면 다윗이 이런 실수와 허물을 통해서 마음을 꺾고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겸비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바라는 것이 실수 안 하기를 바라고 허물이 없기를 바랬던 것이 아니라 이런 실수와 허물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겸비하게 만들고 마음을 낮추는 그걸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실수 안 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허물이 없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높아진 마음은 그냥 마음을 낮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수도 하게 하고 허물도 드러나게도 합니다. 자, 그러면 실수나 허물을 극복한다는 것은 실수 안 하는 사람이 되고 허물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실수와 허물을 통해서 이 실수와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마음을 겸비하게 한다면, 마음을 낮춘다면 그것은 실수 안 한 것보다도 오히려 실수를 통해서 마음이 낮아진다면 훨씬 더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이 인구수를 계수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 사무엘하 24장이 있기 전에 다윗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은 22장과 23장을 보면은 22장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 가로되. 자, 22장에서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다윗에게 모든 대적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모든 대적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자,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은혜로운 때입니다. 그 다음 23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하 23장 8절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자,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째 3인, 둘째 3인, 뭐 첫 30인 하면서 다윗과 함께하는 용사들을 보면 한때 뭐 800인을 쳐 죽였다고 나오고, 한때 뭐 몇백 명을 죽였다고 나오고, 또 한때 뭐 어떤 일을 했다고 나오는 다윗과 함께하는 용사들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다윗이 24장에 와서는 이제 부족할 것이 없고 대적도 없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치가 되어지면 사람의 마음은 어려움이 없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위험한 게 뭐냐면은 마음 하나 높아지면은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다윗을 망하게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고 평안하고 모든 제도 다 물리쳤으니까 굳이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24장에서 오히려 이제 이 다윗이 인구수를 계수하는 일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마음을 낮추는 일인데,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은 극복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인생의 실수나 허물이 드러났을 때는 그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낮추면 이제 어떤 위치가 되어지냐면은 누가복음 1장을 찾아보십시오. 마음을 낮추는 게 왜 복되냐면 누가복음 1장 46절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크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그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자,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마리아의 간증이 아니라 이 삶의 법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의 법칙 51절에 보면은 그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내리치고 흩어버리고, 오히려 그 마음이 비천한 위치에 들어가면 비천한 자를 돌아보셔서 만세에 복 있는 자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다윗을 복되게 한 것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다윗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고, 두 번째는 다윗이 실수나 허물이 드러났을 때 그때 다윗이 마음을 낮추고 비천한 위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이 삶을 배운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된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는데, 교회 안에도 시드기야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항복하면 되는데, 항복하면은 이 성이 불사람을 입지도 않을 거고, 너와 네 가족이 죽임을 당치도 않을 거고, 항복해야 될 시점에 시드기야가 항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꺾고 낮춰야 될 시점에 마음을 못 꺾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신앙의 법칙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은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이 인생에 나를 비천하게 만드는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봐 주십시오 하는 마리아처럼 그 마음의 위치에 간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세에 복 있는 자로 만들어주는데, 시드기야처럼 자존심 세우고 항복하지 않으면은 너무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시드기야가 항복하지 않으니까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해지느냐. 항복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블레셋 군대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갈대아인들이 그 성을 함락시키고 불살랐을 뿐만 아니라 자식들을 시드기야 목전에서 다 죽이고 유다 기인들을 다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눈을 뽑아버립니다. 여러분, 그건 죽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삶일 겁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그냥 죽임을 당해도 끝일 텐데,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자기 자식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보고 두 눈을 뽑아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저주스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음 하나 꺾지 않음으로 인해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 법칙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제 잘난 사람 말고 사울의 길 말고 이 마리아처럼 복된 삶을 주려고 그 인생을 비천한 위치 가운데 내려보내는데, 거기에서 시드기야처럼 자기 자존심 하나 못 버려가지고, 그게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단이 주는 마음인 거예요. 사단이 주는 마음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안 꺾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이 두 가지를 터득하면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늘 마음을 비천한 위치에 두면서 하나님이 돌아봐주지 않으면 내 인생이 비천한 자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데, 나를 비천하게 만드는 조건을 찾아서 그걸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 늘 비천한 자로 산다면 만세에 복 있는 자로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부담을 넘으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일을 해간다면 이보다 더 복된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 다윗을 복되게 만들어준 것 두 가지를 여러분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도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마음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아프리카에서 어느 나라의 사람이든 다 사울처럼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한 그 삶, 다른 사람 뛰어나고 잘난 것을 갖추고 뛰어난 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줄 알지만은, 그러나 사울왕은 남들보다 뛰어났지만은 그가 마음을 꺾을 줄도 모르고 비천한 자의 위치에 내려갈 줄도 모르고 또 부담을 넘고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일을 할 줄 모르면서 왕은 되었지만은 그 인생이 참 불행해진 것을 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다윗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것은 남들보다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가 신앙을 하면서 부담을 넘고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일을 할 줄 아는 법을 배웠고 또 그 인생의 실수와 허물을 통해서 마음을 낮추면서 늘 주님이 돌아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비천한 자의 위치에서 그 마음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만세에 복 있는 자로 만드셨는데 하나님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배운 그 법칙 말고 교회 안에서 이 신앙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만들고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배워가면서 인생 전부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셨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